에베소서 57번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법. 이미 본대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세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육신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거룩해 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양육하시며 소중히 품으십니다. 결국 세 번째 단계에서 그분은 신부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가를 살펴봅시다. 어렸을 때 나는 그리스도는 다만 하늘에 계시고 교회는 땅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관념은 그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오실 때 갑자기 교회를 들어 올려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멀리 하늘에 계시고 땅 위에 있는 우리는 그분께 드려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너무나 객관적으로 만드는 천연적인 관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천연적인 관념이나 종교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속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단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오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속에서 확정되신 다음 우리 밖으로 오심으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나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우리를 영광 안으로 휩쓸어 올라갈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하심의 이러한 관념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내 생명과 인격으로 취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취하시고 소유하시며 점유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거처를 내 마음 안에 정하시옵소서. 당신이 이것을 실행한다면 자동적으로 당신 속에 있는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적 영광의 비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빛은 밖에서부터 우리 위에 비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춤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빛은 밖에서부터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비춥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할 때 하늘이 열리고 큰 빛이 외적인 방법으로 당신에게 비추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체험이 수많은 사람들과 같다면 주님의 비추심은 속에서부터 비추는 내적인 것이리라. 그러한 비춤은 내적 영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분은 위로부터 영광을 보내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부터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영화롭게 하심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임을 가리킵니다. 영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삼켜짐. 종교적인 관념과는 반대로 우리의 영화롭게 됨은 갑작스런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확장되고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적셔주심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먹어 들어감에 따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속에 영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먹혀지고 삼켜진 바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흉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롭게 하심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는 갑자기 아래로 내려와서 덮어 씌우는 아름다움에 의해 순간적으로 나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비의 아름다움은 애벌레의 생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생명의 유리, 애벌레 속에서 기능을 발휘할 때 그 애벌레는 점진적으로 나비로 변화됩니다. 이 과정이 일어날 때 나비의 아름다움이 애벌레의 흉함을 삼켜버립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주하시는 영광인 그리스도는 기회마다 포착하여 우리 속에서 확장되십니다. 그 내적인 영광이 우리를 적시고 또 우리를 삼키기까지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전 존재가 그 거룩한 영광으로 적셔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영광 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광의 영역 안으로 갑자기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날까지 스스로 바르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종교적인 가르침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종교적인 관념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내려오시어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과는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스스로 잘 처신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관심하고 이 영광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생명이나 그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런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종교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방법으로 이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적 영광에 의해서 온전히 삼켜질 때까지 그분은 우리 속에서 확장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부터 오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만 그분은 우리 속에서부터 오실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주관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우리 속에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로 그분은 우리를 통해 밖으로 나갈 길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는 쉽지만 우리에게서 나가시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씨를 땅 속에 심는 것은 쉽지만 이 씨가 흙에서부터 자라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그 씨가 결국에는 자라서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적시시고 삼키신 다음 우리를 통해 나오실 것입니다. 종교와 하나님의 경륜과의 대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관념들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종교와 하나님의 경륜과의 대조는 주님의 인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든 의식들과 행습들과 규례들을 수반하고 있는 성전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렸고 향을 피웠으며 촛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고 주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방문하시고 함께 정상적이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베다니의 그 집에 계시는 동안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계속 의식들을 수행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에게서 우리는 종교의 실행을 보지만 베다니에 계신 주님에게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사람 속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은 성전 안에서가 아닌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실행했지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 예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오늘날 지방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같아서는 안 되며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들이 종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고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범위와 영역 안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종교적인 관념에 따르면 주님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이 객관적인 영광 안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스스로 바르게 처신하고 우리의 생활을 정돈해야 하며 모든 것에서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에 따라서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관념과 하나님의 경륜을 대조해 봅시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영광은 이미 우리 속으로 들어왔고 지금 우리 속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의 생명구와 인격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갑자기 교회 위에 내려오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분 자신으로 온전히 침투되고 적셔지고 삼켜질 때까지 교회 속에서 확장되심으로 자기 앞에 영광스런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영화롭게 하심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확장되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삼켜버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가르침들에서 돌이켜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드립시다. 성경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속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요소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서 확산시킴으로 자기 앞에 영광스런 교회로 세우는 과정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확장되시는 것은 사실상 그분의 거처를 우리 마음 안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적시시며 심지어 우리를 삼키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의해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있습니다. 승리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움. 에베소서 5장 27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훌륭한 교회나 승리의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되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많은 책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말해주지만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책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리를 갖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지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단지 승리하는 교회만이 아닌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감. 자신들이 영광스럽다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 많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를 통해 나오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그분께 드리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 속으로 영접해드린 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가르침들에 의해 벗어나게 되고 덫에 걸렸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모두 내주하는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고 우리 존재 속에 충분한 기반을 그분께 드리기 원한다고 깊은 속에서부터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하늘에만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해야 할 분은 바로 이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 마음 안의 거처를 정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확장되시고 우리를 적시시고 점차 삼키십니다. 결국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우리 속에서부터 완전히 표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영화롭게 하심의 과정.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지금까지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과정 중에 계십니다. 이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 우리 내적 존재를 적시십니다. 우리를 교정하고 조정하며 개선하려는 것은 그분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금 그분은 우리 속에서 영화롭게 하심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멋있고 선하고 올바르고 승리한다 해도 당신은 아직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도는 멋지고 올바르고 선한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고 또한 삼키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만 관심하십니다. 날마다 그분은 우리를 삼키시며 그분 자신의 어떠한 요소로 우리를 대체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우리 존재의 깊은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 얼마나 우리는 그러한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우리의 그리스도는 가르침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그리스도, 즉 그분의 요소로 우리 존재를 적시시는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서로 먹는 것. 어떤 유명한 찬송은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단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먹혀져야 됨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먹기를 원하며 또 그분은 우리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서로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그리스도의 의도는 우리를 먹으려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충분히 삼켜지게 될 때 그분은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먹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만일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려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먹으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합니다. 2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에게서 나오시기 위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남겨두고 떠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분은 우리를 적시시고 삼키심으로 우리에게서 나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나를 완전히 먹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삼키시는 것을 마치실 때 그분은 사탄에게 자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사탄아, 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아라.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영광이 아닌 주관적이고도 체험적인 영광입니다. 그러한 영광은 사실상 우리가 먹는 분이며 또 우리를 먹으시는 분인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절실한 필요는 주님을 먹는 것이며 또한 그분이 우리를 삼키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만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